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이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문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면 그저 명령문에 불과해집니다.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고 수많은 실천들, 지침들, 행동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12장 1절과 2절의 문맥 아래, 그 빛 아래에서 본다면 당연한 말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간이 실천하기에 쉽고 마땅히 인간은 이래야만 하고 하는 식의 종교적이거나 명분의 말이 아닙니다. 12장 1절 잠깐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하의 모든 권면, 지침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만 권해질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 이제부터 내가 할 말들은 하나님이 헬프가 있어야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은 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9절부터 나왔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연한 권면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전체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표준,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그런 문맥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마음 무겁게 하죠. 저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를 진짜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 괴롭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자를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자를 이제 축복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 구절 버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읽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박해하니까 당연히 북한이나 중동이나 당시 바울이 겪었던 그런 육체적이고 아주 공개적인 그런 박해를 쉽게 떠올리는데 이 14절에 너희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이 박해한다는 단어와 바로 위에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랑의 권면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해서 힘쓰라와 같은 단어예요. 힘쓰다와 박해한다가 지금 같은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공개적이고 육신적인 박해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하 전체 지금 굉장히 일상과 지금 소제목도 그리스인의 생활이죠. 그런 생활에 어떤 관련된 박해인 것 같습니다. 힘쓰다와 박해하다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상대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만큼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일상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힘쓸수록 박해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서적인 박해, 매우 일상적인 박해, 매우 교묘한 박해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가 그 자를 최대한 사랑하려고 손 대접하기를 힘썼는데 돌아오는 건 박해, 은근한 멸시, 그런 무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참 현실감 없게도 그런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이 또 그리스어로 살펴보면 좋은 말을 해라 이겁니다. 좋은 말 해라. 물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거죠. 유 로고스입니다. 굿 월드.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단어는 기도한다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얄미운 걸 잘해요.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저 박집사, 박해자. 저 박해자 집사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제 이해하신 거죠? 네. 저 박집사, 박권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라는 그 저주의 기도를 멈추고 그 자를 위해서 주님께 이제 내어드리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저희가 뭐 6년 전에 살펴본, 6개월 전에 살펴본 그런 사랑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해라, 이것을 단순한 교회의 어떤 신자들의 행동 강령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거 안 합니다. 이거 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국면에서 이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건 이 명령 이전에 무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있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일, 어떤 사건과 배경이 쫙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이 로마서 1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로마인들에게 향한 편지,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갑자기 대뜸 편지 열자마자 원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엄청 무언가의 사건, 어떤 배경, 어떤 그림, 밑그림이 쫙 그려지고, 그 다음에 12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순이죠. 5장 38절, 44절.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참 현실감 없게도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지금 그대로 따온 거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신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우리끼리 이 구절을 해석했어요. 오른편 뺨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뒤로 와서 누가 오른손잡이가 뒤로 와서 제 뺨을 뒤에서 때리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누가 제 뒤에 와서 오른손잡이가 제 오른편 뺨을 뒤에서 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보통 이제 손등으로 치면 이렇게 맞잖아요. 앞에서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내가 정말 모를 때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 자가 나의 정말 원수였고 그 원수가 내 뒤에서 이렇게 갈기는 겁니다. 제 오른편만 맞으면 억울하, 열받죠? 이런 딱 뒤로 돌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이거 지금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예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그 직후에 나옵니다. 45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이 일을, 그 말도 안 되는, 하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나?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건, 그 배경이 저희의 믿음 기저에 쫙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유명한 구절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러한 정말 무책임해 보일 만큼의 명령, 이런 윤리와 질서와 생명을 요구하시고, 그 바울은 또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눈치 없이 이렇게 허망한 명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였는가. 정리해보면 아,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은 권하는 겁니다. 그냥 진공상태에서 허공상태에서 사랑하십시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종교인이라면 용서해야지요. 이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놓치고 살죠.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사망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콧방귀 뀌게 만드는 그 생명이 이 땅 위에 저희의 신자의 심령 가운데 확 침입한 것입니다. 이 침입, 이 도래, 이 임재,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바로 내가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란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자이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에만 원수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원수 사랑,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 중요합니다.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 축복해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더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가 지금 여기에 떨어져 내려왔다. 이게 바울이 지금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를 진짜로 해야 될 상황이 오기 전까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그 전까지만 용서, 사랑, 축복은 참 좋은 덕목이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만, 그 전까지는 사랑해야죠, 축복해야죠, 기본이죠. 목사는 늘 사랑하는 직분자 아닙니까? 목사란 늘 용서하죠. 그런데 진짜 용서를 해야 돼요. 진짜 누가 내 뒤에 와서 그냥 오른손잡이가 내 뒤에 와서 확 후려치는 겁니다. 믿었던 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도우신다는 게 물론 어떤 우리의 윤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도우심도 있겠지만 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 신자 심령 안에 땅 하고 떨어진, 침공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따르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럼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윤리적이고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더 크리스찬다워지고 더 신자다워지고 하면 되는 그러한 수순,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면 되는가? 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명령에 응해야 하는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더 나은 인물이 되고 내가 더 많은 간증을 쌓고 더 나은 자기의 의의를 쌓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더 목사답고 그래야 더 내가 세라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그러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내가 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족속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희생제물을 믿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들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너무나 유명한 절이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저희가 너무 많이 보았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아시죠? 또 바로 띄워주시면 다음, 네. 영어로 하면 이거죠. I am who I am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스스로 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다른 국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이라면 인간의 이름은 무엇인가? 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다시 띄워주시면 인간의 이름은 I am who I am not입니다. 저희 성경학교 들으셨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맞아 내가 또 까먹고 있었네 하고 I am who I am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은 I am who I am not입니다. not 필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스스로 있지 않은 자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란 스스로 있지 않는 자입니다. 현대 교회를 봐도 그렇고 현대 뭐 신학교 같이 다니면서도 그렇고 교회사를 볼 때도 그렇고 저 낫을 늘 떼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모두 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아의 무게를 늘려가는 그러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계속 자기 자랑하고 은근한 허세에 부리고 자꾸 속단해서 결국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나를 확장시키고 내 무게를 더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없이도 난 축복하는 사람이 될까 해야죠. 원수 사랑하는 사람 돼야죠. 그런데 그게 초점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꾸 스스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점점 없어져도 I am who I am을 내 이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의 무게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입니다. 내 존재를 더 무겁게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먼저 존재의 방향을 올바로 틀어야죠. 우린 I am not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게 우리의 몸을 자꾸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명령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는 무게감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나에게 하사하신 저 지휘관, 저 상사를 따르는, 저 상사를 바라보고 저 상사가 왜 저런 명령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저 원수까지 내가 사랑했어. 내가 저런 사람까지 내가 용서했어. 라는 이러한 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이 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건, 이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두고 살펴본 후에 바울은 그 다음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요 명령을 살아가는 자들의 관계, 대인 관계가 이제 오늘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는 축복과 그런 용서에는 구색만 맞춘 그냥 명분만 있는 그런 즐거움과 울음이 아니라 진정성, 전체 마음이 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대에게,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인격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상대에게 즐거움을 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상대를 이렇게 뭐 공감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요즘 MBTI가 이제 유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희소식이에요. 드디어 MBTI 다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드디어 MBTI 그만하고 있어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이제 뭐 이상한 무슨 뭐 테토남 이래요. 또 짜증나는 게 나왔어요. 어쨌든 상대가 T라면, 상대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지만 최대한 그 사람에 맞게 맞추어 주는 거고,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이면 나도 난 정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만 최대한 외향적으로 상대에 맞춰 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MBTI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제가 왜 이게 이런 유행이 사라지는 게 이게 희소식이라고 했냐면 MBTI가 다 자기 존재의 확장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예요. MBTI를 알면 너가 내향적인 사람이었구나, 넌 참 이성적인 사람이었구나 해서 상대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상대가 아이고 그런 분이었군요 하고 이렇게 써먹는 게 거의 없고, 어쩐지 쟤는 어쩐지 아이였어, 재수가 없을 때부터 쟤는 아이였어, 어쩐지 그랬어. 늘 자기 존재, 내가 난 외향적이야, 다 조용해, 그러니까 난 감성적이니까 다들 조용해, 막 이런, 다 자기 존재를 확확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이런 존재를 자꾸 이렇게 뺄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해서 이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리에서 자꾸 쉽게 벗어나는 현대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상대가 안 그래? 난 그러면 난 안 맞춰. 난 이런 사람이니까. 딱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빨리 사라지는 게 저는 그래서 희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다 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정말 얻어 터져요. 세상에서 정말 뭐 고난에 고난 다 겪고 그럴 때는 뭐 T냐 F냐 없더라고요. 극 T인 사람들도 가족 중에 한 명 진짜 세게 고난 받으면 극 F로 가더라고요. 왜 울어? 극 T인데 왜 울지? 그럴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찾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가 원팀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대목.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당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질투가 나십니까? 그럼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대요. 어떡하실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독교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론적 기독교는 50점짜리 기독교입니다. 이론적 기독교. 뜨거운 얼음. 말이 되세요? 물론 저는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다음 주 정규연설에 가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 왜 안 드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녹여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하세요. 전 녹여 먹어요. 살짝. 너무 차요. 이가 시려서. 하여튼 이론적 기독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말이 안 되는 걸 전 좋아합니다만 이론적 기독교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전체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없는 사랑,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없는 용서, 그런 축복, 생명은 기독교의 것은 일단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조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도를 딱 펼쳐놓고 아 역시 기독교는 그래 이건 신론이지, 아 소유리 문답, 아 이거 아 사람이 믿을 바가 있고 아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있구나, 아 이게 사도신경을 하고 십계명을 배우고 주기도문, 관조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아 로마서는 이런 구조에 있고 아하 관조적이죠. 지도를 쫙 펼쳐놓고 여기를 공격합시다 이렇게 해서 요 산맥을 넘어서. 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관조적이기만 한가요? 관조적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투적이죠. 지도만 펼쳐놓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마치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치열한 전투를 하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 신앙 아닌가요? 관조함도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전투도 있어야 됩니다. 지도가 있어야죠. 그런데 총도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 전체를 드리는 기독교인 거죠. 상대가 저래저래해서 이렇게 됐군 하는 분석, 감상평 중요합니다. 왜 상대가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대와 함께 인정해주고 그 상대와 함께 울어주는 이 관계 또한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저희가 5장 17절은 유명한데 그 직전 구절 하나도 안 유명해서 갖고 왔어요.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또 마지막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정말 이 사건, 이 배경, 이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2025년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짓는 많은 죄 중에 하나는 속단의 죄입니다. 속단의 죄요. 왜 속단하죠? 육신을 따라 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 평가한다면 5장 17절을 읽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세지만 육신을 따라 자꾸 상대를 평가하신다면 5장 17절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보질 못하는 거예요. 뭘 봐요? 저 사람은 저래서 역시 어쩐지 저를 알아봤어. 이러는데 뭘 새로운 표정으로 해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듯 다양한 일상의 박해가 있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축복들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관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교회죠.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양성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런데 통일성도 강조한다 이거예요. 다양성 너무 당연하죠. 개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통일성도 강조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입니다. 바울은 여기 외에도 곳곳에서 통일성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313쪽 어간에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이것은 지금 요 에베소서 4장은 어떤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북한처럼 다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와 각각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고 아주 여러 종류의 교회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서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이사를 했어요. 이사할 때 도면을 봤어요. 도면. 도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공용 부분도 있고 전유 부분도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에. 그리고 그런데 그 호수의 그 주민만 그 사람만 전유하는 사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독점권이 있죠. 이것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신 공용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유하게 하신 독점하게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공용 부분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장 크게 하는 겁니다. 그 공유하게 하신 것. 그것을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가장 넓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의 집이라면 거실을 가장 넓게, 그 다음으론 부엌을 가장 넓게, 그리고 내 방은 쪽방처럼 그렇게 사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자의 새로운 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신 것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 영생, 은혜, 봉사, 교제, 예배, 찬양, 기도. 이걸 가장 넓게 가장 그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저그가 괴물 종족인데 거기에 해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크립을 촥 넓혀가 이렇게 영역을 촥 넓혀가는 겁니다. 공룡 부분을 그리고 사유하는 부분, 내 취향, 내 나이, 내 세대, 내 기억, 내 전통, 내 철학, 이것들을 쪽방처럼. 쪽방이 몇 평인지 아세요? 0.5평이에요. 거실 한 100평.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연장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 이후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공유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요, 가장 시급한 필요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절대적이고 나만 옳아 하는 그런 순간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이지, 내가 무조건 맞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분열과 거대한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자 너무나 합당해요.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신학, 전통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간판을 철거하고 성령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 장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포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가운데, 16절 가운데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거죠. 내 신념, 내 취향을 꺾을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근력이 필요한 것이죠. 포기할 줄 아는 근력.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분 다 자매님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 권하고 순 권사님 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큐에 한 자리에 앉혀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따로 가서 유 집사님 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좀 품으세요. 그건 포기해야 돼 집사님. 또 다른 자리에 싹 가가지고 순권사님 그 이름은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세요.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포기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각자가 포기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구절에 나온 해라 마라 명령들, 이것은 저희 신앙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명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시작점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인 거예요. 꼬린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출발선, 우리의 출발선에 해당하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선이고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한 목소리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뭔지 아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건 이 현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모든 원수를 저희의 친구로 바꾸실 만한 그 신비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원수 같은 환경, 원수 같은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죽음까지도 저희의 구원과 성숙과 존재를 위하여 기필코 사용하사 섭리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